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여수 선운동 본당 최윤복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라는 시편 저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지닌 한계와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열두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가 지금처럼 많아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열두 사도에게서 시작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었고 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강론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신앙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정 사람이 하는 일은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릇된 길을 바로 잡아주고 의인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되었던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성인들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선으로 갚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계속 추적해온 사울 왕을 다윗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헐뜯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용서한 것은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바보 눈에는 바보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시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고백에도 드러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매일 저녁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335 짝을 지어 신학교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로사리오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마칠 때면 모두 빙 둘러서 함께 성가를 부르고 마치면서 덕담 한마디씩을 건네줍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로사리오 기도를 마치면서 서로에게 가장 많이 빌어주는 덕담이 성인 신부 되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 성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뽑으시고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느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 불리운 받은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도록 매일의 삶에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여수 선원동 본당 최윤복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윤복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1분 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되풀이해온 질문입니다. 평범한 우리들 역시 세상에 살면서 되묻게 되는 물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의미와 방법을 밝혀주는 지침서이자 신성한 계약을 율법서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 사이의 수많은 율법과 해석과 판례들을 단 두 계명으로 정리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분 결이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네이버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묻고 싶은 질문. 미국 의학 분야 학술 연구 평가 기관인 엑스퍼트 스케이프 선정 최장 절제술 분야 전 세계 상위 0.1%로 뽑힌 명의 강창무 교수. 그에게 물었다. 신의 손을 갖게 된다면 시간을 돌려 고치고 싶은 환자가 있나요? 그러자 그는 어머니를 고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가 의과대학에 들어가 2년 차가 됐을 무렵 그의 어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요즘 대장암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수술 후 암이 재발했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난 정말 철이 없었다. 어머니가 암인 걸 알면서도 걱정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통증이 정말 심하셨다. 암이 뼈까지 전이돼 힘겨워하셨는데 그때 진통제 하나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그때 자신은 어머니를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의대 학생이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그냥 죽음을 외면한 것 같은 마음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남같지 않았다. 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생명을 끊는 순간은 막을 수 없지만 진료를 통해 암은 더 이상 내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도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외래 오는 환자들에게 사소한 일상에 관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의 메모장에는 환자의 생일, 가족 여행, 변호사 수학 일정 같은 환자의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상들이 잔뜩 적혀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6년 정도 됐다. 어머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의 손이 있다면 정말 어머니를 살려내고 싶다. 어머니를 치료해서 내 딸도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과 기쁨도 나누고 싶다.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만약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묻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데 내가 본 그는 이미 그의 삶 속에 충분히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13주일의 화답송이죠. 베니테 아우디테 와서 들으라 라는 시편 33장 내용인데 오늘은 부산 여성 그레고리 합창단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죠. 부산 여성 그레고리오 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레고리오 성가 연중 제13주일의 화답송 베니떼 어디있대 와서 들어라 라는 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바장조 작품번호 192번에 있는 퀴리의 자비송입니다.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 주재 외교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패권주의와 자국 이기주의, 가짜 뉴스로 인한 소통 단절, 생명권,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경시 형상 확산 등을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9일 사도궁 베네디치오네 홀에서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84개국 외교관에게 연설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가 약화하고 전쟁에 대한 열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던 외교는 개인이나 동맹의 힘에 기반을 둔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타국의 국경을 침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역시 완전히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가짜뉴스 등으로 언어가 신뢰를 잃으며 표현의 자유가 악화하고 동시에 종교의 자유 악화, 생명 경시 등 전반적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도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현대의 언어는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오히려 논쟁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점점 더 상대를 속이거나 공격하고 모욕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고 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영호가 진실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서구에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타자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신 납세자 연합 큐리아 여론조사에서 연립 여당 좌파 진영과의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납세대 연합 큐리아 여론조사에서 엔젤 퍼스트의 지지율이 거의 12% 급등하며 2021년 초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립 여당은 좌파 진영에 대한 우위를 더욱 확대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정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 국민당, 엔젤 퍼스트는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ACT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2.8%포인트 상승한 34.4%로 43석, 국민당은 1.5%포인트 상승한 31.5%로 39석, 엔젤 퍼스트는 3.8%포인트 상승한 11.9%로 15석, 녹색당은 3.1%포인트 하락한 7.7%로 10석, ACT당은 1.9%포인트 하락한 7.0%로 9석, 테파티 마오리는 0.1%포인트 하락한 3.0%로 4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연립 여당은 2석이 증가한 63석, 야당은 2석이 줄은 57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호 총리 조사에서는 크리스토퍼 락슨이 19.5%로 여전히 크리스 힙킨스를 앞섰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9.7%, 데이브드 시모어는 7.1%, 클로이 스워브릭은 5.5%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순지수는 -16.4%로 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32.6%는 뉴질랜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49.0%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질랜드 납세자 연합을 위해 큐리어 마켓 리서치가 실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로 전체 성인 인구 기준으로 가중치가 적용됐습니다. 조사는 2026년 1월 14일 수요일부터 1월 18일 일요일까지 유선, 휴대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대 오차 범위는 +-3.1%입니다. 큐리아는 뉴질랜드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여론조사 기관으로 2024년에 연구협회 뉴질랜드 회원 자격을 사임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관마다 방법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되며 최종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특정 시점의 투표 성향 추이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로어헛에서 발생한 중국 외교관의 과속 위반은 수개월 동안 처벌되지 않았으며 언론사 원뉴스가 문의한 이후에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중국 대사관과 합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절차는 지연됐고 많은 관련 문서는 이후 공개 자료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외교통상부, 중국 대사관 간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도 보고를 받고 외교관들 역시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여러 번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조치는 10월이 돼서야 이루어졌고 그때서야 경찰이 과속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과태료는 즉시 납부됐으며 중국 대사관은 반복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 감소가 세수 결손을 상쇄하면서 국가 재정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11억 달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정 개선은 법인세와 GST가 예상보다 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부분 및 정부 핵심 서비스에서의 지출 절감과 탄소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덕분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지출 감소 중 일부가 단순히 사업 집행 시기가 늦춰진 것에 기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회계연도 후반부에 해당 지출이 다시 늘어나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반기 재정 경제 업데이트는 2026년 6월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최종 경상수지 적자를 약 139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업위원회는 울워스가 식료품업계 경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식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제품 퇴출 절차에 대한 전면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울워스가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위험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울워스를 포함한 상위 3개 업체가 식료품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어 제품 퇴출은 소규모 공급업체에 존폐가 달린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식료품 공급 규정을 2026년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워스 측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후 즉시 관련 절차와 서신 양식을 수정했으며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업위원회는 공급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익명 신고 도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매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주도한 11월의 반등세가 12월까지 이어지지 않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계절 조정 소매 지출은 전월 대비 0.1% 감소했으며 실제 카드 매출은 2024년 12월보다 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테일 엔젯의 캐롤린 영 대표는 연중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 기간의 소비 위축이 향후 비수기를 견뎌야 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의류와 내구재의 지출이 급감한 반면 식료품 등 소모품 지출은 2% 증가했는데 이는 순수한 수요 증가보다는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아진 점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합니다. 웨스트팩의 사티시 런초드 선임 경제학자는 12월 수치가 예상보다 약했지만 소비자들이 11월 세일 기간에 지출을 앞당긴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가 2.2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낮은 모기지 금리로 갈아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의 불안전성은 여전히 소매업계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소방청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둘러싸고 전문 소방관 노조와 공공서비스협회가 웰링턴 고용관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방청은 수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 및 지원직 수십 명을 감원하고 수백 개의 보직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오류가 가득한 265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전달하며 단 10일간의 검토 시간만 주는 등 부적절한 협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실무 경험이 없는 소수 인원이 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캐리 그레고리 소방청장은 이번 구조조정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급변하는 운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고용관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체 협약상 협의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추산에 따르면 이번 계획으로 97개 보직이 사라지고 66개 보직이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네오신부입니다. 여러분, 만약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아마 차가운 어둠보다는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고 그 밝은 온기로 생명을 지키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초대 손님의 일터가 바로 그런 일터가 아닐까 합니다. 그 회사는 바로 우리 사회의 사랑과 나눔을 이끌어온 기관이자 수많은 생명을 지켜온 기관인 적십사사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라는 에세이를 통해 적십사사의 다양한 활동들과 일터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대한적십사사 충북지사의 이철우 총무팀장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이 차가운 겨울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춥지만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드라큘라도 무서워하는 밝고 따뜻한 온기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과 나눔에 앞장서 온 적십자사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소개한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총무팀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입사를 해서 올해 22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철우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 다니시는 회사를 생각하면서 그 제목, 책 제목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회사를 다닙니다라는 것이 되게 흥미롭긴 했는데 반대로 드라큘라가 좋아하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제목은 일등 공신은 제 딸인데요.
아하.
아, 네. 아이가 6살 때 네. 저와 나눴던 재밌는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신부님도 혹시 적십자라는 발음 잘 되십니까?
적십자. 좀 안 되죠.
아,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적십사.
제 딸도 6살 때는 적집자사 이런 식의 발음을 그렇죠. 했었는데요. 하루는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제 딸이 아빠 나 아빠 회사 이름 알아 라고 하면서 드라큘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들었는데요. 아이가 아빠 회사는 십자가니까
아.
예, 드라큘라는 무서워서 아빠 회사에 못 들어간다고 혼자서 막 깔깔 웃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적십자의 십자가는 이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십자가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준 소스에 적십자의 탄생, 적십자의 표장, 역사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글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 글의 제일 앞에 좀 배치를 했는데 다행히 출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 회의를 거쳐서 이 제목이 좀 낫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제목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라큘라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네.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회사인데 하필이면 앞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는 아니죠. 뭐 크로스라서 이제 적십자가 있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긴 한데 그래서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랬을 때가 코로나 시기였었는데요.
네.
드라큘라가 흡혈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데 그때 정말 헌혈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헌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도 같이 담아서 하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드라큘라가 과연 적십자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적십자사의 상징이 그 딱 보면 빨간 십자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의미는 뭘까요?
네,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뭐 악기를 물리친다는 테마의 의미에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과거 뭐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그 각국의 부대, 군 부대에 있어서 오스트리아는 군 부대가 흰색 기를 사용하고,
네네네.
프랑스는 뭐 붉은색 기를,
네.
그다음에 스페인은 황색 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 부대는 자국의 의무 부대가 어떤 색깔인지 알고 있지만 예. 막상 전투에 임하게 되면 상대편 부대에서는 반대편 부대의 의무 부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투원으로 간주를 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죠.
공격을 하다 보니 사상자가 더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간주해서 보호해 줄 표장이 통일되게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적십자 표장 빨간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전쟁 터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폭격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을
네.
치죠.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거기는 사실 뭐 전투 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 네, 네.
이제 그걸 또 우리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그 옛날에도 이제 뭐 이라크나 뭐 어떤 그 사건 있을 때 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다 폭탄이 투어됐다 그러면 진짜 비난을 막
네, 네.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터졌을 때 그나마 이 사람은 전투요원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네,
사람이다
네.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사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금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어느 나라든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포인트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를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네, 네. 살리는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야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이제 십자가인데 그런 면에서 스위스 그 국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지는 않고요.
좀 다른가요?
반대로
반대군요.
뒤집어
놓은 갑자기 지금
스위스는 빨간색
바탕에다가 흰색 십자가죠.
저희는 흰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의미다. 그러면 이제 적십자가 스위스에서 창설을 했잖아요. 그 계기가 뭘까요?
일단 적십자를 창시한 사람이 장 앙리 디랑이라는
네.
분인데요. 이분이 스위스 사람이고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조금 이 역사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스위스에서 청년 실업가였던 이 장 앙리 디랑이 1859년에 이탈리아 솔페리노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속주였던 사르디니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이 전투를 갔다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양측 병력이 30만 명에 전선이 20km 정도로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15시간 전투에 4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앙리 디랑이라는 분이 자기의 일을 제쳐두고 그 마을의 부녀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소속이라든지 국적에 관계없이 구호활동, 예, 구호활동을 펼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지만 이때 참상을 잊지 못한 거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3년 뒤인 1862년에 자비로 책을 갖다가 한 권입니다. 이 책이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유럽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내용 자체의 전투의 참상을 갖다가 뭐 귀족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느끼게 된 거죠.
네네.
그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제네바 공익협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앙리 디랑의 이 책을 읽고 앙리 디랑의 생각을 공감하면서 같이 참여를 많이 했던 거죠.
네네.
그 앙리 디랑이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훈련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국제 간의 조약을 통해서 구호단체의 활동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제안은 이제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네바 협약이라는 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스위스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단체가 현재는 전 세계 191개국 53만 명의 직원과 1억 5천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너 적십자사 알아? 라고 하게 되면 긴가민가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혈액?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 연말쯤에 무슨 고지서 날라오지 않냐? 막 이 정도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대한적십자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한국에선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1905년에
네.
고종 황제 칙령 임금의 명령입니다. 칙령 제47호로 만들어져서 올해 120년이 됐습니다. 배웠고요.
아, 120년?
네. 우리나라는 1903년에 그 2년 앞서서 제네바 협약에 네. 먼저 가입을 갖다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그 열강들 사이에서 국권을 좀 위협받던 시기여서 고종 황제는 적십자 않은 한 나라에 하나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 나라가 독립된 국가여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고종 황제는 그 대한적십자사와 제네바 협약 가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권국임을 인정받으려고 했고요. 처음에 적십자의 활동들은 주로 이제 병원 사업을 위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진행됐고 이제 상병자들 그런 부분들을 구호하는 부분들 그리고 임시정부 시기에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 간호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 활동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또 전상자들을 구호하는 활동들 그리고 60년대와 80년대에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복지사학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활동으로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집사 병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 서대문 쪽에 하나가 있는데
네네.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병원이?
예, 전국에 현재 6개 지역에 7개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창, 통영, 상주, 영주 지역에 7개 병원이 있습니다. 6개 지역인데 인천에는 재활병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7개 지역이에요.
사실 대도시에만 있다고 하기는 뭐하고 진짜 작은 그 도시에 되게 많네요.
적십자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공공적인 의료를 하는 역할들을 네.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네네네.
전국의 13개 병원까지 저희가 운영을 갖다가 했었지만 뭐 경영상의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씀드렸던 6개 지역, 7개 병원 지역을 중소지역들 이런 곳에는 또 적십자 병원이 할 역할들이 크거든요.
네네네.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건 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립병원이나 됐든지 뭐 국립 뭐 무슨 병원이 됐든지 하고 적십자 병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과 적십자 병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같이
아 같이 들어가
예예 같이 연결 카테고리상에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착각할 때는 무슨 뭐 그 기업형이란 말 표현하긴 그렇지만 민간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네. 고통을 줄여준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적십자의 태생이 의료사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공적인 영역에서 저소득,
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공의료도 많이 실시하는 병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연말쯤 돼서 이렇게 그 각 지마다 지로용지 같은 거 오잖아요. 적십자사에서.
네네.
그런 것이 그런 의미인가요?
뭐 비영리 단체들은 운영에 있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십자에 있어서는, 적십자 회비.
회비.
예. 적십자 회비가 역사가 좀 오래되었는데요. 아무튼 적십자 회비, 1년에 한 번 참여하시는
네네,
회비.
네.
그 다음에 후원 회비. 그 다음에, 기부금품.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국민들이 내주시는 기부금으로 뭐 재난에 대한
그렇죠.
대비, 그 다음에 사회봉사, 뭐 안전, 그 다음에 의료사업, 뭐 일부, 뭐 또 다른 뭐 이산가족 관련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있죠. 무슨 재난 일어날 때 적십자에서 뭐 구호 물품 온다라는 것이 있었고
네네.
옛날에 지금 현재는 뭐 이제 별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그런 거 할 때도 무슨 뭐 수해나 뭐 이었다 그러면 적십자사가 뭐 북한에 뭘 보낸다.
네.
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렇죠.
적십자 마크를 그 표장을 찍어서
네네.
물자를 보내고 적십자가 이제 중립적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뭐 과거에 남한에서 쌀이라든지
네.
비료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적십자 마크를 찍어서 보내고 그쪽에서도 받고 이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 옆에 RCY.
네네.
그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무슨 뭐 그 외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지금 RCY라는 것도 아직까지 있나요?
네, 있습니다. RCY는 청소년 적십자의 줄임말인데요. 네. 미래의 그 청소년 리더들이 가슴 따뜻한 리더로 클 수 있도록 예, 초중고 대에서 RCY 단회가 이제 구성돼서 RCY 지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1953년도에 부산에서 식목행사 200명의 단원들이 식목행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요. 현재 한 15만 명의 단회원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적십자사라고 해서 딱 뭐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조금씩 이제 뉴스나 안 그러면 뭐 그 이제 지나가다가 헌혈차나 등등으로 우리가 좀 접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게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나서 그 적십자사 마크가 들어 있는 거를 이제 덜 보고 있는 것뿐이고 그만큼 또 그렇게 구호 활동이나 등등등 하는 또 단체들이 또 많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사실상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적십자사다.
적십자사에서 태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십자 역사가 120년 오래 되었듯이 뭐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도 1947년부터 적십자에서 봉사회가 만들어져서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노란조끼 봉사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국민들이 많이 보셨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지식을 보급하는 부분들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그렇죠.
수상안전법,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적십자가 거의 효시거든요.
네.
1948년도에 응급처치법 미국 적십자사 교재를 가져와서 그걸 번역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든지 강사들에게 교육을 해서 보급했던 것도 대한적십자사가 시초였고요. 그다음에 수상안전법 같은 경우도 여름철이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명을 구조하는 기술을 가져야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1953년도에 미국 적십자사 안전과장을 초빙해서 강습회를 최초로 연 것도 대한적십자사였습니다.
네.
이렇듯이 뭐 각각의 분야에서 적십자가 처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활동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급할 때, 안 그래도 생명이 뭐 그 재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이 적십자사였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뭐 적십자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여준다.
네.
그것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 활동들은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또 발전하면서 없어진 것들도 있고요.
다시 또 새롭게
계속 처음부터 뭐 병원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응급처치 아까 말씀드리고 수상안전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RCY도 벌써 역사가 한 70년들 다 넘거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활동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라조가 부릅니다. 판매왕.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직업 에세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회사에 다닙니다의 저자이신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총무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적십자에 대해서 얼추 알아봤고 이제 이번에 나오신 책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책에 보게 되면 본인 소개를 23년 차 적십자맨 이라고 했습니다. 야, 23년이라고 한다면 뭐 안 해보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재난구호, 그리고 봉사자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회봉사, 청소년 적십자, 그리고 이제 혈액기관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펀드레이징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부서하고 지금은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관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부서와 관리부서를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했었고요.
그럼 뭐 안 해본, 지금 들어본 것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적십자사에 하고 있는 일의 거의 대부분을 한 번씩은 좀.
그래도 안 해본 업무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뭐, 가령, 안전 업무.
아.
예, 안전, 뭐,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근무를 다 뭐 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안전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못 해봤고, 뭐, 청구팀 내에서도 개별 또 업무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못 해봤지만, 사업부서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수혜자, 뭐 노인분들, 그 다음에 조선가정,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사할린 동포, 이런 분들, 뭐 특히 또 이산가족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접수 업무도 좀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또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거나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라는 책을 쓰신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그 1년에 거의 한 천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적십자하고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헌혈자만 하더라도 뭐 1년에 260만 명이 넘고요. 기부자, 적십자 예비를 내는 기부자들도 300만 명에 가깝고, 뭐 봉사자, RCY, 수강생, 이재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적십자가 뭐라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아.
그래서 뭐 이번 책을 통해서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적십자의 역사도 활동을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소개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잘 돌아간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도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적십자사에 대한 소개이자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과 또 뭐 그 함께함의 네. 이야기를 네. 한번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뭐 사람들이 적십자사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하면 혈액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뭐 이제 혈액차 가져와서 뭐 헌혈도 하고 그리고 네.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누구 수술 들어가는데 야 너 헌혈증 있니?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챙기고 그래야지 뭐 하여튼 뭐 싸게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이게 되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무 그 별로 이게 뭐가 쓸모가 있어라고 했던 거지 갑자기 야 네가 그 준 덕분에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도 듣게 하는데 사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코로나 19 있었을 때 그 실질적인 그런 사항도 혈액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 한번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혈액 사업은 정말 이제 적십자를 대표하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18년 말부터 2023년까지 청주에 있는 이제 충북 혈액원과
네.
저 광주에 있는 광주 전담 혈액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혈액은 그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네.
현재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그 헌혈량이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광주에서 근무할 때가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는 가장 극심하게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헌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좀 같이 주변에도 알리고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참 어려웠던 하나 좀 기억나는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22년도 초였는데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4주가 지나야지
네.
완치가 된 후에 4주가 지나야지 헌혈이 가능했었는데요. 그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근 한 달 사이에 천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헌혈 양이 이제 극히 이제 부족해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광주 지역만 한해 가지고 그때 네.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것도 재난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완치됐을 때 10일로 단축이 되긴 했는데 아 그때 혈액이 이렇게 중요하고 혈액이 부족했을 때는 이런 위급 상황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하게 가끔씩 이제 혈액이 모자랍니다라고 얘기 그 나오긴 하는데
네네.
한국에서 그 연간이라고 친다면 혈액이 얼만큼 필요합니까?
혈액은 보통 한 300만 정도 되면
300만
네네 뭐 자급자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감염병 같은 시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중에 혈액이 항상 부족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지금처럼 추운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동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
그 말은
이때는 더 헌혈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참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면
맞습니다. 헌혈 인구의 전체의 50%가 넘는 인원들이 10대와 20대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찾아가는 헌혈 버스에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헌혈을 하고
네네.
그리고 헌혈의 집에 찾아오지만 기본적으로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헌혈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못 가는 대신에 뭐 다른 기업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겨울철에는 그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헌혈체를 섭외해서 활동들을 또 부지런하게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갈 때도 있고요.
아.
섭외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갈 때도 있고요. 이 시기 동절기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헌혈 참여가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또 300만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300만을 저희가 한국 안에서는 채울 수가 없죠.
2014년도에 네. 300만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다시 300만을 간 적은 없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헌혈량이 24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그래도 적진 않네요. 240만.
아, 예. 적은 인원은 아니시죠.
네.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고 또 1년에 여러 번 또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뭐 갈수록 이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혈액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헌혈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중장년층이라든지 헌혈자의 좀 참여들이 폭넓어지고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어쩌면 부족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 20대가 되는데 지금 인구는 점점점 줄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네.
옛날에 저도 지금 혈액 이거 헌혈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네네.
왜냐면 갈 때마다 가면 이제 침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
네.
바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침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많이 시술을 받다 보니 못할 경우가 있고 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피곤도가 올라가면 또 못 받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요새는 혈액하면 뭐 줍니까? 옛날에는 막 영화표 주고 막 그러긴 했는데.
아, 지금도, 헌혈자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드리는데요. 헌혈자분들에게 뭐, 크게 무언가를 좀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네네.
뭐, 소액에 한, 뭐, 기념품이라든지.
네.
뭐, 각종 뭐, 책을 사볼 수 있는 뭐, 쿠폰 같은 거, 편의점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도록,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갖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네. 또 헌혈 기부권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
자기가 기념품을 가져가지 않고
아.
그 금액에 준하는 부분을 기부권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게 다시 적십자사에 기부가 돼서
아.
적십자사에서 뭐 장학금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야 배고픈데 그러면 야 일단 헌혈차 일단 들어가자. 그리고 야 영화 보고 싶은데 야 그러면 돈 없지? 헌혈차 들어가자. 이게 약간 루틴 아닌 루틴들이 좀 있어서
네.
혹시나 뭐 그 나름대로의 그게 그런 이렇게 돈 없을 때 조금 뭐랄까 나를 좀 충족해지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그 사실 그 한국의 적십자사가 헌혈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재난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북한도 하나의 사실 이게 북한을 적십자 통해서 왜 가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수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망으로는 적십자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재난구조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때 특별히 남는 기억 같은 거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적십자 지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재난 현장에 나가볼 기회가 좀 생기긴 합니다.
네네네.
뭐 제가 2024년도에 다시 지사에 돌아왔는데요. 뭐 작년에도 저희가 충북 옥천과 영동에 수해 피해가 크게 나서
네.
그때 이동급식 차량과 같이 나가서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 급식도 제공하면서
네.
복구 지원하는 부분들도 했었고 올해도 충북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피해 부분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인근의 충남 지역 이런 데들이 더 피해가 많아서 그쪽에 복구 지원도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뭐 여러 현장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갔던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2003년도 입사를 8월 달에 했는데 그해 9월 달에 태풍 매미라는 엄청 큰 태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수습이다 보니까 약간 수습은 좀 깍두기 같은 역할이라 그래서 제가 그 선발대에 들어가서 뭐 자원봉사자 분들과 선배 직원분들 뭐 이렇게 5명에서 그 남해군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복구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선발대가 간 건데요. 남해에 들어가니까 진짜 바닷물이 높게 찼다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때 집채 같은 배가 도로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그 다음에 집에는 토사가 들어와서 이제 막 그리고 도로에 잔해물들이 막 뭐 이런 부분들이 어지럽게 막 되어 있는 거를 봤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다음 날 내려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치우고 했던 활동들을 갖다 했던 게 초기에 했던 게 이 일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적십자가 하는 일의 가치가 이런 거라는 거를 좀 가까이 직접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었고 이 일이 좀 계속 되어야 되겠다. 이 일이 크게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현장 가면 일단 여러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은 아까 조금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그 노란 조끼 있고 여기 빨간색 십자가 마크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적십자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느 분들은 이제 그런 말도 해요. 저 노란 조끼 어디서 구하냐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십자는 현재 전국에 13만 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미리 먼저 신청한.
예예. 봉사회를 중심으로.
아 봉사회. 예,
이제 본인이 같은 지역. 관심사,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것들로 이제 결성되어 있는 봉사회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남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적십자사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들을 상의하고 적합한 봉사회를 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봉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봉사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봉사회를 결성해서 그 봉사회에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만약에 아까는 그 지역에서는 내가 그냥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내가 이제 뜻이 맞는다는 말 표현이 맞겠죠? 네. 그 사람들 모아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라고 적십자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 좀 적십자에 있는 사람이 아. 잘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 뭐 대표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봉사에 관심이 있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결성의 방법으로 연결해 드리는 거죠.
그럼 노란 조끼가 나옵니까?
예, 정식자 봉사원이 되게 되면 결성식을 거쳐서 정식 봉사원이 되시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노란 조끼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고 노란 조끼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줍니까? 그럼 봉사증이라고 뭐 자원 봉사증 이런 거 나옵니까?
이제 정식자 봉사원 복을 드리고요.
네.
뺐지?
뺐지?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내가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나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 나 나눠야지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네.
책에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나눔에도 근육이 필요하다.
네. 네.
사실 어떤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군인이나
네.
뭐 불을 끄는 소방관이나
네.
뭐 도시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환경 미화원들처럼 뭐 그분들처럼 상시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근육은 아니지만
네.
사실 적십자가 하는 일도 그 성격에 맞는 적정한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나눔이나 어떤 구호도 성격이 다르지. 어떻게 보면은 물품을 상하차 이렇게 하는 물류이기도 하고 저소득 가정에 신속하게 그분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드리는 어떤 배달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기부자께서 적십자에 기부금을 내신다든지 뭐 쌀을 갖다가 한 5톤 정도 기부를 갖다가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일단은 수혜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시 저희 이제 구호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
옮겨야 되고
네네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각 봉사원들을 통해 전달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적십자가 하는 일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히 행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몸을 써야. 진정 마무리가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부분은 뭐 직원뿐이 아니라
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봉사원들의 노력들도 다 그런 근육을 움직여서
결국 하고 움직임이 있다. 있어야 된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이거 다니시면서 나름도 직장이잖아요.
네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만둔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일이 힘들 때는 있었지만 뭐 아, 이 일을 그만둬야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다른 일을 찾아본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잠깐 하다가 이 적십자에 들어오고 싶어서
아.
옮긴 케이스여서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에 사직서는 품고 산다라고 해서
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여쭤본 거긴 합니다. 앞으로 혹시 바람이나 꿈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뭐 거창한 바람이나 꿈 이런 부분들은 뭐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네.
사실 올해까지는 제 꿈은 아무튼 그동안 써왔던 글에 대해서 언젠가 책을 만들어서 이것들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그 부분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서 적십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그 총무팀에서 홍보팀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 적십자사에서 다양한 것도 하셨지만 이 프라이드 굉장히 그거를 적십자사를 알리고 싶은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이철우 총무팀장님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Bravo My Life.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면서 세상을 지탱해온 힘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하고 작은 실천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 왔는데요.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조 네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최신 납세자연합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연립 여당 좌당 진영과의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지출 감소가 세수 결손을 상쇄하면서 국가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11억 달러 개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가 현지 시간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 주재 외교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패권주의와 자국 이기주의, 가짜뉴스로 인한 소통 단절, 생명권,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경시 현상 확산 등을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9일 사도공 베네디치오네 홀에서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84개국 외교관에게 연설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가 약화하고 전쟁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던 외교는 개인이나 동맹의 힘에 기반을 둔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타국의 국경을 침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역시 완전히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가짜뉴스 등으로 언어가 신뢰를 잃으며 표현의 자유가 악화하고 동시에 종교의 자유 악화, 생명경시 등 전반적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도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현대의 언어는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오히려 논쟁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점점 더 상대를 속이거나 공격하고 모욕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고 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영어가 진실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서구에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타자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신 납세자 큐리아 여론조사에서 연립 여당 좌파 진영과의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납세자 연합 큐리아 여론조사에서 엔저퍼스트는 지지율이 거의 12%까지 급등하며 2021년 초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립 여당은 좌파 진영에 대한 우위를 더욱 확대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정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 국민당, 엔저퍼스트는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ACT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2.8%포인트 상승한 34.4%로 43석, 국민당은 1.5%포인트 상승한 31.5%로 39석, 엔저퍼스트는 3.8%포인트 상승한 11.9%로 15석, 녹색당은 3.1%포인트 하락한 77%로 10석, ACT당은 1.9%포인트 하락한 7.0%로 9석, 테파티 마오리는 0.1%포인트 하락한 3.0%로 4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연립 여당은 2석이 증가한 63석, 야당은 2석이 줄은 57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호 총리 조사에서는 크리스토퍼 럭슨이 19.5%로 여전히 크리스 힙킨스를 앞섰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9.7%, 데이비드 시모어는 7.1%, 클로이 소브릭은 5.5%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의 전반 방향성에 대한 지수는 16.4% 마이너스 16.4%로 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32.6%는 뉴질랜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49.0%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질랜드 납세자 연합을 위한 큐리어 마켓 리서치가 실시했습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조사로 전체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적용됐습니다. 조사는 2026년 1월 14일에서 1월 14일 수요일에서 1월 18일 일요일까지 유선, 휴대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큐리아는 뉴질랜드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여론조사 기관으로 2024년에 영구협회 뉴질랜드 회원 자격을 사임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마다 방법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되며 최종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투표 성향 추이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2025년 11월까지 5개월 기준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 감소가 세수 결손을 상쇄하면서 국가 재정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11억 달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정 개선은 법인세와 GST가 예상보다 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부분 및 정부 핵심 서비스에서의 지출 절감과 탄소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지출 감소 중 일부가 단순히 사업 집행 시기가 늦춰진 것에 기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회계연도 후반부에 해당 지출이 다시 늘어나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반기 경제 재정 업데이트는 2026년 6월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최종 경상수지 적자를 약 139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소매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주도한 11월의 반등세가 12월까지 이어지지 않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계절 조정 소매 지출은 전월 대비 0.1% 감소했으며 실제 카드 매출은 2024년 12월보다 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테일 뉴질랜드의 캐롤린 영 대표는 연중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 기간의 소비 위축이 향후 비수기를 견뎌야 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의류와 내구재 지출이 급감한 반면 식료품 등 소모품 지출은 2% 증가했는데 이는 순수한 수요 증가보다는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아진 점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합니다. 웨스트팩의 세티시 렌초드 선임 경제학자는 12월 수치가 예상보다 약했지만 소비자들이 11월 세일 기간에 지출을 앞당긴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가 2.2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낮은 모기지 금리로 갈아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의 불안전성은 여전히 소매업계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업위원회는 울워스가 식료품 업계 경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식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제품 퇴출 절차에 대한 전면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울워스가 공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위험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울워스를 포함한 상위 3개 업체가 식료품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어 제품 퇴출은 소규모 공급 업체의 존폐가 달린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식료품 공급 규정을 2026년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워스 측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후 즉시 관련 절차와 서신 양식을 수정했으며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업위원회는 공급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익명신고 도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둘러싸고 전문 소방관 노조와 공공서비스협회가 웰링턴 고용관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방청은 수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 및 지원직 수십 명을 감원하고 수백 개의 보직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오류가 가득한 265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전달하며 단 10일간의 검토 시간만 주는 등 부적절한 협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실무 경험이 없는 소수 인원이 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캐리 그레고리 소방청 청장은 이번 구조조정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급변하는 운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고용관계위원회의 심리를 통해 단체 협약상 협의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추산에 따르면 이번 계획으로 97개 보직이 사라지고 66개 보직이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작년 4월 로어헛에서 발생한 중국 외교관의 과속 위반은 수개월 동안 처벌되지 않았으며 언론사 원뉴스가 문의한 이후에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중국 대사관과 협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절차는 지연됐고 많은 관련 문서는 이후 공개 자료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외교통상부, 중국 대사관 간의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도 보고를 받고 외교관들 역시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여러 번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조치는 10월이 돼서야 이뤄졌고 그때서야 경찰이 과속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과태료는 즉시 납부됐으며 중국 대사관은 반복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워나카 지역사회에서 맥도날드가 들어올 경우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지역 리더가 밝혔습니다. 파스트푸드 대기업 맥도날드는 오타고 와나카의 상업지구 3파크스에서 450제곱미터 규모의 24시간 매장과 드라이브스루를 짓는 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마운트 아이언 아래 농촌지역 고속도로 인근에 매장을 짓기 위해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의 결정입니다. 당시 공공 제출 의견의 약 93%가 반대했으며 경관 훼손, 쓰레기 문제, 자연환경 보호 가치가 주요 우려로 제기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자원관리법에 따라 비공개 심사로 승인돼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퀸즈타운 레이크스 부시장 퀸틴 스미스는 맥도날드가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만큼 책임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수석 플래너는 쓰레기 영향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향후 12개월 내에 개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도심에서 세계 버스커스 페스티벌이 다시 열리며 앞으로 10일간 고객사, 저글러, 플라잉 트라페즈 아티스트들이 도시를 채웁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이 축제에는 서커스, 스트리트 연극,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위해 1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합니다. 공동 디렉터 드루 제임스는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은 무료로 거리에서 진행되지만 서커스 캐바레, 무용, 드래그, 코미디, 연극 등 일부는 유료입니다. 축제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가 22일 현지 시간 공식 출범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 개국으로 파악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이날 미국과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헝거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바가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하는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아야톨라 세헤드 알리 하메니의 최고 지도자를 표적 제거하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바디는 20일 현지 시간 일간 루피 가로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국가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하메니와 파스다란 이란 이슬람 혁명 시대를 겨냥한 표적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바디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란 각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의미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 전체를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시위대 유럽 진압에 엄청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매번 정권은 시위자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러나 이번에 그들은 레자 팔레비, 옛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의 이름을 외쳤다며 정권은 자신이 패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바디는 정권이 시위대 무력 진압 과정에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2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공식 집계 기준 1,500명의 사망한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반인류 범죄라고 성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폭스 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지금 협상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면적 접근이라며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리는 99년이니 10년이니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는 더 길게 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구적 전면적 접근권을 얻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린란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골든돔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을 감안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가격을 1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다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2일 현지 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화두에 올리며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의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약 171만 7천 킬로제곱미터 규모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판 것을 안다면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는 약 1억 5,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보다 약 44만 9천에서 45만 킬로제곱미터 더 크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알래스카 미입비용과 비교하면 그린란드 가격은 약 2억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 변동을 고려해 현지 이 금액은 1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불할 여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24년 200만 4천 명으로 200만 명 선에 턱걸이했으나 지난해 2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올해 농가 인구는 194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7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 명대에서 15년간 1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지난해 56.0%로 전년보다 0.2%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는 이 비율이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1.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5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2원 6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8원 5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가 H마트, 다이너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 창, TWOA 비즈니스,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뮤직인 팍스, 오페라 인더 파크 세인트 헬리어스 내입니다. 뮤직인 파크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오페라 인더 파크가 이번 시즌 두 번의 특별한 오페라 공연 중 첫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뉴질랜드 오페라단의 가수들이 오페라 명곡과 몇몇 유쾌한 곡들을 포함한 두 개의 멋진 공연을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악가들이 아름다운 공연에서 펼치는 감동적이고 심찬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음악의 우아함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저녁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멜론 레스 그린 타마키 드라이브 세인트 헬리오스 있습니다. 뮤직 인 파크, 오페라 인 더 파크,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 산입니다. 오클랜드 마누레와의 아름다운 저녁, 정원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에서 두 번째 클래식 오페라 공연을 개최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찾아 뉴질랜드 오페라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의 향연에 흠뻑 빠져보세요. 최고의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인기 오페라 명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스 힐 로드 마누레아와에서 있습니다. 무료 초보자 롤러 댄스 클래스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스케이트 네이션의 멋진 팀과 함께 무료 초급 롤러 댄스 수업에 참여하세요.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맞춰 간단한 발동작을 배우며 롤러댄스의 기초를 익혀보세요. 이 수업은 롤러스케이팅 기본기를 이미 익힌 16세 이상 스케이터에게 적합합니다. 스케이터는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테아타 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먼드 로드 테아타 투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본서미 커뮤니티 센터 20 본서미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1대1 지원 홉슨빌 허브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일대일로 도와드립니다.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 볼링클럽 원 메모리얼 파크 1레인에서 있습니다. 페이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